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이 6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생각했던 오병이어 사건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간단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굉장히 놀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 손길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셨다 하는 간단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만큼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결론도 없을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으며 또 왜 예수님은 그 손길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깊이 좀 확인해 봄으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에서의 참된 기준들과 근거들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가? 그리고 왕 삼으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그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사건을 근거로 합니다. 거기서 모세가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 그 나와 같은 선지자에 해당하는 사람, 그 선지자입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 근데 모세 같은 선지자, 즉 모세 같은 사람에 대한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해와 성경이 예언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서로 그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약속했던 모세 같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의도한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했던 그 선지자는 어떤 분이었길래 서로 말이 어긋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순신 장군이고 을지문덕이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개념 속에서 모세라 그러면 정치적으로 영웅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왕으로 삼자라고 얘기하게 된 가장 굵은 이유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라는 이름으로 대표되어서 그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라는 일컬음 받은 그 내용 속에 정치적인 지도자라는 개념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지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금살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 요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대 왕으로 모셨던 왕 이름을 아십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어디쯤에서 등장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 기록이 나옵니까? 사무엘 상에 나옵니다. 누가 있을 때 사울이 왕으로 피택이 됩니까? 그때 유명한 지도자가 사무엘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누구 아래서 큽니까? 기억나십니까? 엘리라는 사사 밑에서 큽니다. 근데 사무엘 앞에는 무슨 성경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앞에 있는 성경, 룻기. 그 앞이 사사기. 사사기 앞은 뭐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앞은 신명기. 아주 쉽지만 꼭 알아둬야 돼요. 거꾸로 외우라 그래도 다 외울 수 있는 겁니다만은 그것을 왜 그렇게 배열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상까지 이르도록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룻기도 사사가 다스리던 때에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물론 사사기는 물론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고, 사무엘 상도 엘리도 사사고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사사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법관입니다. 사법권을 쥔 사람인데 사법권을 질려면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람과 분립해서 입법권을 가진 자가 따로 있죠. 삼권분립, 지금 민주주의 세대는. 그러나 이때는 입법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입법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법권을 진 자가 말하자면 우리 지금 얘기로 하면 모든 삼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인 셈입니다. 사사라 그러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행정수반인 동시에 사법권을 행하기도 하고 이때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사시대를 지나서 말하자면 마지막 사무엘 시대에 와서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럽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추적해보고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을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272페이지 신명기 7장을 찾으시면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하는 아주 심각한 유언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것이 심각한 유언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있는 본토 족속 일곱 족속을 꼭 진멸해랍니다. 윤리적으로 따지면 잔인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그들의 족속을 아무도 남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다 죽이도록 명령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윤리적 차원에서의 요구가 아니고 종교적 차원에서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풍습, 그들의 종교 원리와 절대 혼합되지 말 것, 그들의 것을 흉내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짬뽕되지도 말 것을 요구하는 아주 신랄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멸하라는 말에는 언제나 이렇게 뒤에 붙어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남겨두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풍속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던 것이 잘못될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것은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360페이지 사사기 1장 1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는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못한 기록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철병거가 있어서 또는 험한 산지에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에 가면 그 기록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날카로운 지적을 하십니다. 11절부터 봅니다.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해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은 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사기 1장의 기록에 의하면 철병거가 있기도 하고 험한 산지에 있어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사기 2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들이 나를 순종하지 않고 안 쫓아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참으로 중요한 싸움거리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만큼 무력적인 힘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철병거도 가졌고 험한 요새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그렇게 변변히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전쟁은 무력에 관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맨 처음 가나안에 입국하자마자 싸웠던 싸움터 여리고성 함락 사건에서도 그들은 화살 한번 쏘지 않고 칼 한번 뽑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은 역사상 가장 험하고 난공불락의 요새의 대명사로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런 TV 외화 프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제리코라는 영화가 있었죠. 영어로 써서 제리코가 됐어요. 여리고. 그런 이름이 등장할 만큼 여리고성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의 대표적 이름입니다. 그 성을 다만 일곱 바퀴 돌아서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날도 개척교회가 돈은 없고 좋은 땅은 얻고 싶으면 가서 일곱 바퀴를 도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릅니다만은 저도 급해지면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직 그 일곱 바퀴에 못 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지금?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다. 험한 산지에 있어 못 쫓아냈다. 이건 핑계인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그들의 삶의 태도가 그들의 풍속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밑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기 전 기록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보다 센 나라와 싸워서 지게 하는 것은 블레셋이라든가 미디안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보다 더 힘이 세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 그들이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순종하고 있지 않아서 그들 손에다 붙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에서 겪는 모든 환난은 그들이 무력이 약해서 그들이 경제력이 약해서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무기가 노후해서 다른 민족에게 전쟁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는 벌로서 이방민족 손에다 파셨다 그럽니다. 늘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뭡니까? 이방민족의 손에서 고통과 신음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왕을 달라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기록은 무슨 얘기냐면 이 민족 앞에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블레셋보다 무기가 나쁘거나 그쪽은 뭐 M16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순신 장군이 쓰시던 칼밖에 없다. 우리는 거북선 타고 나오고 저기는 항공모함 타고 나오고 거북선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뭐 당할 재주가 없죠. 그래서 졌다. 거기에 대해서 사사를 세우므로 사사는 그래서 언제나 위인이 서는 적이 없습니다. 사사는 꼭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세워요. 그런 사람을 세움으로써 이 싸움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해결되는 싸움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에게 더 훌륭한 무기가 있으면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기록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사울은 등장합니다. 기억할 것은 이 싸움이 갖는 내면적인 그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런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 것은 그들이 타민족보다 어떤 부분에서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정치, 군사력에 있어서 그들이 다른 민족만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당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그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네들 욕심을 따라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 아픔을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도록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통당하는 건 싫지만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 길을 고집하면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아픈 것을 해결할 방법을 왕을 선택해서 해결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 날입니다마는 할 수 없이 애들 때리는 얘기 좀 합시다. 애들을 때리는 것은 아프라고 때립니다. 잘못한 것을 깨우치라고 때립니다. 다시는 이 잘못을 하지 말라고 때립니다. 그때 이 아들이 대장간에 가서 갑옷을 주문해서 입고 왔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프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거를 누구 보고 돈을 내라 그러냐면 부모님 보고 돈을 달립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10만 원만 주십시오. 뭐 하려고 그러냐. 어머니가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을 갑옷을 해 입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왕을 달래는 바로 그 사건이 갖는 우스꽝스러운 요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 가고 싶은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요구와 욕심들을 이루어줄 자를 주십시오를 누구 보고 달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보고 달랜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도망가실 수밖에요. 그 싸움입니다 이것이. 그럼 이 사건이 모세에게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이제 우리가 맞춰봅시다. 모세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상징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냈는가 하는 싸움입니다. 모세는 말이에요. 참으로 많은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아닙니까? 그는 애굽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그게 복잡하다고. 예, 물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의 생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동족들 앞에 동족 취급을 받은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의 백성들로부터 늘 권위를 도전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니냐면 옛날에 그 한국이 구한말 시절에 이 열강의 식민지 그 피식민지 대상이 되어서 자주권을 부르짖고 한국을 개화시키려고 애썼던 그 선구자들 중에 서재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재필 박사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그분이 왜 민족적인 지도자로서 힘을 다 발휘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주는 데 어떤 장애 요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고 이승만 대통령이나 하여튼 다른 분들 무슨 조만식 씨나 다른 분들은 다 여기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재필 박사는 미국 생활을 오래 했고 그때도 국적을 두 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마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입장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제가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80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에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만일 기미 독립 만세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33인 중에 한 사람이 일본 황실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와 그 일을 의논하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진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 타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썩 믿어지겠습니까? 그는 그때 피식민 계급에 있었던 피지배자였던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볼 때 그들을 억압한 지배자의 황실에서 큰 사람입니다. 비록 그의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게다가 나머지 40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극화해서 생각을 해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그 왕실에서 컸던 고귀한 몸이 어렵게 양떼나 치면서 좌절 속에 있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렇다고요.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벽돌 구우면서 고생하는 동안 미디안에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남의 장막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쉽게 영화 보니까 부인만 이쁘더라.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편했던 걸로 따지자면 그는 또 편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화하려고 했느냐 하면 이들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지도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그들 속에서 누구를 뽑을 만큼 자기네가 갈 길에 대한 이해도 지식도 조건도 능력도 스스로 추렴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뭐와 충돌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왕을 뽑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목표를 정하고 자기네들이 가야 할 곳에 필요한 능력, 필요한 힘의 조건들과 힘들을 모으는 일을 그들로부터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키우지 않고 밖에서부터 간섭하는 자로 그를 상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그때 대강 300만쯤 됐을 거로 봅니다. 그 사람들을 세력화하는 적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 300만이라는 인원이 칼을 빼는 자가 60만이었습니다. 그때. 칼을 빼는 자라는 건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 전쟁을 몇 살부터 할 수 있습니까? 16살? 18살? 18살부터 쳐서 몇 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40살까지. 그 나이에 해당하는 건강한 남자들이 60만 명이었다 그럽니다. 그들이 사실은 친히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뒤에 앉은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전투였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열 가지 재앙 때문에 나왔지 그들이 한 게 없어요. 그들은 밤낮 비명만 지르는 거예요. 엑스트라도 그런 역할은 아주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홍해 앞에서 으악 한번 하고 또 뭐 그런 거예요. 매 물이 없다 그런 거 한번 하고 할 일이 없어요. 맨 언제나 그 싸움뿐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갔다 온 다음에 못 간다고 통곡하는 장면 전부 그 싸움뿐이었어요. 아니면 기껏 기울라서 만나밖에 먹을 거 없다 다른 것을 다오 그 뭐 매출하기 그런 싸움이었어요. 오늘 이번엔 목마르다 또 뭐 물 마시고 그다음 이제 배불르면 네가 왜 우리 앞에 나서서 잘난 척하느냐 우리도 직접 대통령을 뽑자 이런 걸로 했다고요. 고라자선이 덤비고 노상 그런 싸움에 타켓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의 백성들이 모세 편을 들거나 말 잘 듣거나 그들이 무슨 도움이 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 바로 이 싸움입니다. 이 상징입니다. 이 싸움이 바로 우리를 위한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린 언제나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가진 분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을 사람이 필요했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틀렸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물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없어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 램프를 문지르면 검은 연기와 함께 마왕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마왕이지만 주인은 늘 알라딘이었던 것 같이 오늘날도 우리는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만 인정하지 주인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종입니다. 여기 오병이어의 사건을 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덤벼든 것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를 묻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부터 하고 싶은 일에 이 사람이라면 그걸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해결사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망가실 수밖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싸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고 우리의 욕심이 너무 큽니다. 그 일을 이루어줄 동업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돈 내고 나는 아이디어 내고 나눠 먹을 때는 그렇게 나눠 먹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동행하는 사람과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저녁을 지어 먹게 됐는데 가진 것을 나눠서 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뭘 가졌어? 고기를 가졌습니다. 그럼 잘 됐으면 당신은 고기를 내고 나는 물을 냅시다. 국을 끓입시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나눠 먹습니까? 나는 물을 냈으니 물을 가지고 당신은 고기를 냈으니 고기를 가지시오. 그렇게 국을 끓여 먹는 셈이에요. 하나님께 돈을 내시오. 힘을 내시오. 물을 내시오. 하면 내가 요구했던 일이 되어지길 바란다고. 그것이 신앙입니까?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의 손을 뿌리치고 저가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는 저들의 지적을 외면하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이 뭡니까? 저는 가장 크게 이 싸움을 붙들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똑바로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하면 망합니까? 그럼 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아무도 순교할 각오를 가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망할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신앙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누가 언제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신앙이라 그랬습니까? 누가 언제 남보다 잘난 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며 영원을 준비하며 내 이웃과 물욕으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의 자랑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나와 내 자녀와 나에게 맡긴 가정 나와 부닥치는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서 사는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증명되도록 요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같은 믿음의 식구된 우리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앞으로 몇 달 못 사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가서 놀라는 것은 그분이 찾아온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다 같이 놀랍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정당하고 우리 모두가 틀린 거죠. 그분은 정당합니다. 떳떳하시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농담 삼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당신은 좋겠소. 또 장가 가서. 우리는 웃으면서 웁니다. 우리가 물론 육신적으로 헤어진다는 것이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때 가만 생각해 보면 역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보다 이 세상이 나은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을 피할 수 없으니까 천국이 남아가기로 하는 것이지. 천국 갈래 여기 살래 그러면 우린 전부 다 여기 살래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집사래요. 집사란 뭐 집 사는 사람을 집사라 그런다 그래요. 어디다? 그게 문제죠. 어디다? 천국에다 사세요. 이생에다 살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자녀된 것이 뒤집히곤 하는지를 통감하십니까?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봅시다. 우린 다 그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장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다 같이 무슨 이익을 남기는 동업자로 은행을 터는 같은 깽으로 만들고 싶을 뿐이지 일 자체를 그분에게 명령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봅니다. 여기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의 뒤를 요한복음과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건 없습니다.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미련한 반응을 하고 미련한 요구를 하는 그것 때문에 주께서는 죽으러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때도 기도하러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복음의 복음되는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예, 우리는 구원 얻었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사람으로서의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바본가를 확인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있습니다. 우리의 감격은 우리가 남보다 나은 것을 근거로 해서 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길을 굽히지 않았으며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말로 하실 수 없고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바보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매일 바보 같은 짓을 했고 그리고 고집까지 부렸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린 아무도 어느 사람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누구 앞에 우리의 구원을 그런 의미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도 성립합니다. 아무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바보일 수는 없으니까요. 이것보다 더 한심한 요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을 내놓으라가 아니라 그의 몸을 버려 우리를 먹이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았고 그 축복을 입은 자인 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감사에는 내가 누군가를 뼛속 깊이 들여다보는 자기 확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도 우리는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절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한심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한심하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기어코 구원해내시고야만 그의 진명과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눈물 어린 환희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처절한 자신을 확인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중성 여러분이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고집으로부터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인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쓰기를 원하시는가 물으십시오. 돈 벌꿈이 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살 꿈이를 하십시오. 그 신자 속에서 좀 제발 망하고 죽는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들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잘 사는 것으로는 기독교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망하십시오. 어렵게 사십시오. 애들들 지질 공부 못하고 여러분들 그냥 밤낮 앓기만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아파서 쩔쩔매고 히히덕거리고 예수 믿는 게 좋고 아이고 그리고 아프고 찬송을 너무 크게 부르면 허파가 오그라들고 나 가만히 있으면 또 그냥 못 참겠고 좀 그런 신자들이 좀 되십시오. 그것이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게으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묻는 사람들이 좀 되어주십시오.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만 지지 않는 자, 없지만 가난하지 않은 자, 천대받지만 불행하지 않은 자, 그것을 더 많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때고 그렇게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때입니다. 모두가 극악무도해지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눈이 벌게 있습니까? 우린 망하려고 결심만 하면 오늘 하루 만에 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안 망한 거지요, 뭐. 그렇죠? 뭐, 여러분의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 더 이상 괄세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고집만큼 미련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막무가내인 악당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실 수도 없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의 그 크신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확인하고 놀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라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자 되었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을 삼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우리 된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온다 약속하셨습니다. 곧 오신다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이 짧은 인생을 믿음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 안에서 담대히 승리할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옵소서. 그 믿음과 그 실력과 그 힘과 위로를 살아계신 아버지여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에게 잊지 않도록 그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귀에 들려주사 이제 힘을 다하여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